믿음으로 순종함. 부흥보 제30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원칙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신약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원칙이 오직 두 가지뿐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이 두 원칙에서 나온 열매들임을 보여줍니다. 인내나 온유함이나 신실함이나 절제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원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원칙은 오직 두 가지, 즉 믿음과 순종입니다. 생활의 모든 좋은 열매들은 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왕래하려면 매일매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의 여러 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11절의 여기다는 곧 믿음을 말하고 13절의 굴복은 순종을 말합니다. 11절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13절은 자기 지체를 하나님께 굴복케 함으로써 믿음에서 얻은 지위를 보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두 원칙이 균형 있게 보존된다면 당신은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영적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모든 진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관적인 모든 진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것은 모두 성령이 장차 이룰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압니까? 구속은 1900년 전에 이미 성취한 것이고 구원은 주님을 믿는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객관적인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관적인 것이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속과 구원을 서로 바꾸어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께서 1900년 전에 이루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것도 아닙니다. 구속은 이미 성취된 것이고 구원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주님을 아직 믿지 않을 때 여러분이 내게 복음을 전했다면 당신은 구속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구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구속의 모든 역사는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다 과거에 속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며 무한한 것입니다. 주관적인 역사는 다 현재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면으로는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매장되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성령은 당신이 믿을 때 비로소 주님의 죽음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19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신이 주님을 믿을 때 비로소 당신의 몸에서 표현됩니다. 모든 객관적인 진리는 다 과거이고 절대적이며 완전하고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관적인 진리는 다 현재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객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과 주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은 완전히 다릅니다. 객관적인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고 주관적인 것은 현재와 장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한 방면만을 주의하면 이상에 빠지거나 수도에 빠지게 됩니다. 객관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날이 갈수록 당신은 또한 주님과 함께 죽은 면을 순종해야 하고 부활의 능력과 승천의 위치도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는 밖에 계신 구주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안에 계시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이 성령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골고다의 그리스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영 안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밖의 구주는 믿어야 하고 안에 성령께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체험면을 조금 언급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도 합시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죽어야 하고 부활하고 승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미 죽었고 이미 부활하여 승천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곧 깨닫고 보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일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믿게 됩니다. 교리는 어떤 일을 전달하는 것이지만 진리는 말의 배후에 어떤 일이 존재합니다. 많은 교리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교리일 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교리일 뿐 아니라 진리입니다.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교리가 바로 신학입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며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참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헬라어로 진리는 곧 실제를 뜻합니다. 주님의 죽음이 진리라는 것은 주님의 죽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말은 주님의 부활이 참이라는 것이며 주님의 승천이 진리라는 말은 주님의 승천이 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이 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리 안으로 이끄는 분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다만 교리를 말해줄 뿐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믿음이 있게 됩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것을 보았습니까? 여기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것에 관해 말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일을 언급하기로 합니다. 당신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른다 합시다. 어느 날 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일에 대하여 듣고 어떤 말 한마디라도 당신의 마음을 만질 때 당신은 아, 그것이 이렇게 된 일이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죄가 무엇인지를 본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본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본 것입니다. 당신이 죄가 사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 보았다면 당신은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죄사함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을 때 당신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분명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말씀 전하는 사람의 배후에서 휘장을 여는 것 같이 당신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사함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합시다. 당신이 본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보아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시골 노인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그 노인은 머리를 끄덕끄덕하면서도 당신이 말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노인에게 한 가지 부정한 것이 있다면 계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먼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계시가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구주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그 사람에게 서너 가지 교리를 말해주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듯이 부활과 승천과 그 외에 어떤 진리에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50명에게 복음을 전파한다 합시다. 그들에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죄가 있게 되었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죽었으며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줄 때 50명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해서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거짓말과 교만이 죄인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들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했고 구주에 대해 들었지만 구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을 가능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눈이 열려 죄가 무엇인지를 보고 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본 사람은 어떤 신학 박사가 와서 당신의 행동은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순교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 중에 하나인 죽음을 믿어야 하듯이 기타 다른 객관적인 진리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전파에 효력이 없습니까? 믿음 면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계시 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전했을 때 어떤 형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을 이제 난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그 진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며칠이 지나면 구원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거나 집회에서 들을 때 나 자신을 보니 조금도 부활하지 않았고 승천하지 않았다 라고 하거나 또 마음대로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주님에게 주여 나로 하여금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과 이미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당신을 객관적인 진리 안으로 이끌어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당신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당신도 부활했고 그분이 승천하셨으므로 당신도 승천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당신은 주님에게 주여 당신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그 말의 배후에 있는 사실의 근거를 둔 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한때 계속 실패하고 연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누나에게 자신의 생각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으며 속에 더 많은 성결함과 생명과 능력이 부족함을 느낀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누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결심하고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용히 묵상했지만 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그의 체험에서 한순간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또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만약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진액을 얻고 그분의 자양분과 공급을 얻을 수 있다면 죄를 이길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시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계속해서 나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 라고 기도해왔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이미 가지다. 너는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할렐루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억지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죄를 이겨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이고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목적은 당신이 이미 그 안에 있으니 다만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이므로 진액과 자양분과 사랑이 전부 당신의 것입니다. 테일러는 이것을 깨달은 때부터 자신이 새로운 테일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특별 집회 때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과 사실과 문자로 된 언약의 세 가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고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모두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다 옳은 것입니다. 당신은 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또한 내가 이미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위브 벌리는 캐스윅 총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한 가지 일로 인해 변했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제목을 택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고를 준비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가 강연해야 할 원고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 내일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아직도 성질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전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은 이미 토요일이니 다른 제목을 준비하기는 이미 늦었다. 전할 수도 없고 전하지 않을 수도 없고 정말 문제다. 그는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는 지금도 교만이 있고 질투와 정욕과 더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은혜가 참으로 나에게 족하다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반나절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피곤하여 벽 난로로 걸어가서 기댔습니다. 그가 기댄 벽 옆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성경 구절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해야 하거나 한동안 지나야 내게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내게 족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게 족하다 라고 외치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한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계시입니다. 위브 벌리는 말했습니다. 나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기를 바랐다.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나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다음날 그는 캐스윅 총회의 예찬에서 여러 번 간증을 하여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족하다 라는 단어를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주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이 부활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주 안에서 이미 부활했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이 객관적인 진리를 얼마나 많이 보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다만 한 구절이라도 진심으로 믿을 때 당신은 전진하여 앞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 멋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죄인이 주님께 그를 대신하여 죽어달라고 간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대신하여 죽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그를 대신하여 주고 주십사고 구하고 주님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스운 말입니다. 사람의 머리는 이러한 일에 무익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시험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정욕이나 더러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이루셨음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는 믿어야 하지만 또 한 면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은 반드시 부서져야 하며 각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산 믿음을 가진 뒤 매일매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면을 만질 때 당신이 하나님에게 양보하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죄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믿는 이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가정에 많은 것을 남겨두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없고 어떤 사람은 금전에 대한 정당한 관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디에 보내시든지 당신은 다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낮고 작은 일을 하도록 할 때 당신은 원하겠습니까? 형제자매여, 믿음만으로는 당신의 앞길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자마자 순종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고 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그 후에야 믿음을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 후에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동시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각 개인에 대한 요구가 어떠한지는 모르지만 한 방면만을 갖는 것으로는 여전히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기 원합니다. 이 전적인 단계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반드시 오늘부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적인 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념하여 거쳐야 할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어도 한 번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시간과 지혜와 금전과 가정과 소유를 다 당신께 드립니다.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시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런 점을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저런 점을 만지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요구가 엄밀하고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말을 듣는 자임을 증명하십니다. 어떤 이삭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입으로만 이삭을 바친다고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삭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순종하는 데 이르러야 만족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심으로 이러한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에 다녀간 적이 있는 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장한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는 이미 석사학위를 얻고 철학 박사 학위를 얻기로 결정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목사의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이 자라지 못함을 인하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불신이 너무 많고 이기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봉사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생명과 능력을 얻기 위해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해달라고 두 주 동안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느냐,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철학박사 시험을 치러 가지 말라. 내게는 철학박사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주님의 요구가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쉽게 박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가지 않는 것은 정말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께 왜 철학박사 공부를 하면서 목사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매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한번 요구하신 것을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 2개월 동안은 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에 가서는 철학박사를 원하느냐, 성령의 충만을 원하느냐를 놓고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철학박사 학위를 얻으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는 계속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과 상의했지만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박사학위도 좋고 성령의 충만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박사학위를 얻으려면 영적 생활을 가질 수 없고 영적 생활을 가지려면 박사학위를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과거 2년간 나는 철학을 배워왔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철학 박사학위를 얻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나는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학교 측에 편지를 써서 월요일에 시험을 보러 가지 않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다시 박사학위를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피곤으로 인해 다음날 강단에 올라갔을 때 전할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가 주님께 순종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간단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 중 4분의 3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부흥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만약 결과가 이런 것임을 일찍 알았더라면 더 일찍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관문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한 관문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영적 진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순종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순종하고 또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파적인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만 하려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고 믿음만 있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이상적입니다. 믿음이 없이 순종만 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활의 원칙이 믿음과 순종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고 순종이 없어서는 안 되며 순종만 있고 믿음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헛된 믿음이며 믿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금욕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문제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있거나 둘 다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믿음은 있으나 순종하지 않은 것이나 순종을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경우이고 또는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꺼이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랜 봄날이 있을 것이고 항상 낮을 가질 것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사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람, 즉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